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닿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예, 16절까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근데 받을 복이 아마 없을 겁니다. 다 받으셔서. 저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받을 게 없다. 하나님이 다 주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뭘 더 부족하다고 하면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 노래 아시죠? 제가 집회 때마다 항상 부른 노래거든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만 세어봐도 감당을 못할 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는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 그렇지만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구원받은 죄인들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영원한 의인이 됐다. 내 입에서 죄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거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있다라는 말이 너무 당연했고 의인이라는 말은 저거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도 저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고 사입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우리는 영혼이 온전해졌습니다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 있고 죄에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의를 전하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상경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이 나요. 제가 입고 있던 옷도 생각이 나거든요. 이 반팔, 아니 러닝인데 이 그 앞에 테니스 채가 크게 그려진 거였어요. 그게 입 해 벌리고 찍은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그 옷 입고. 그때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죄사함이 뭔지, 뭐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시골 촌두기로 있다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한 부분이 우연이 된 일이 하나도 없고 내 태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해온 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도 보면 어떻게 실수로 구원받으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실수로 해서 너는 원래 아니려고 너 아닌데 어떻게 다른 애들 이렇게 탁 취하려다 보니까 이게 걸려 들어가지고 우리 물고기 잡을 때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뭐 피레미 잡으러 가서 던졌는데 뭐 메기가 잡혔다든지 원래 잡으려고 생각 안 했는데 걸려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여기서 혹시 운이 좋아서 막 이렇게 그렇게 앉아있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정확한 창세 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나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대전도 집회 때 목사님께서 가는 중에 잡힌 자자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이 앞자리 제 앞에 앉아가지고 막 울었어요. 제 옆에 있는 분도 보니까 울더라고요. 뒷자리에서는 눈물이 잘 안 나요. 앞자리에 와야지. 왜냐하면 마음이 바로 전달이 개인 교제 여러분들 맨날 그 개인 교제 신청할 필요 없어요. 앞자리에 앉으면 다 개인적으로 교제 안 되니까요. 목사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교제를 해주세요. 가는 중에 잡힌 여자가 그 음란한 마음에 끌려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간음을 하게 됐어요. 끌려간 거죠. 그 생각에 힘에 끌려가서 간음을 했는데 그날은 잡혔습니다. 누가 문을 열고 확 덮고 이것들이 하면서 들어와고 사람들이 그래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끌려 나가서 남자는 어디로 도망갔는지 없고 여자가 끌려왔는데 자 끌고 쫙 골짜기 더러운 진짜 사람들 안 다니는 그 골짜기에서 때려 죽여서 그 자리에서 돌무덤 쌓아버릴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걸려서 그렇게 끌려가서 다 죽었어요. 돌에 맞아서. 그럼 이 여자도 가다가 돌에 맞아 이제 죽어야 되는 똑같은 길을 가는데 막 끌고 가는데 끌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잠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아니 이러지 말고 지금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다 하더라. 야, 이 여자를 가지고 데리고 가서 예수를 고소할 조건을 찾아서 같이 때려 죽이자 거기서. 예? 좋은 빌미가 될 건데. 야, 빙고. 그거 참 굿 아이디어다. 굿 아이디어. 그 굿 아이디어를 누가 준 거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굿 아이디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명절 때 안 올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주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시간만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죠. 가만히 있어도 알 것 같은데 뭐하러 기도하실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왜 기도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계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냥 사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을 하잖아요. 그죠?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도 시험하죠? 야,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할 수가 있지?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육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육체가 있고 영이 있는데 예수님 죄 없는 영이 하시고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끊임없이 사단이 시험했듯이 우리도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넘어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죠? 그럼 우리도 모든 시험에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 시험은 넘어가기 위해서 있는 거야 하더라고. 그 시험치면 당연히 넘어가 줘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왜 모든 시험에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에 예, 시험을 받고 뭘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겼어요. 알고 있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한 게 아니고 정확한 나와 상관없이 이 안에서 올라온 거 말고 육체 속에 있는 거기서 올라오는 말씀 말고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대할 때 아 옛날에 내가 이런 말씀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기억하려고 할 필요 없고 성경을 피시는 거예요. 예? 알더라도 알고 있더라도 자꾸 내가 아 그런데 아, 이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게 어떤 말씀이 돼 있냐면 그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느라 이런 말씀이 돼 있어.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이걸 아는 걸로 말고 다시 성경을 딱 펴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과 싸운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데 어떻게 그런 유혹들을 이기셨는지. 이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육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안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얘기하시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왜냐하면 나는 육체가 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럼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뭐가 섞여 있죠? 육체의 욕구가 섞여 있는 거예요. 살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내 원이라는 그때는 육체와 섞인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막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잖아요.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요. 여러분이 기도를 딱 하고 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렇게 끝내본 적 있으세요? 막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프고 뭐 하는데 우리 남편이 이번에 진급시험을 보는데 막 어떻게 잘되게 해주세요 해놓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내 원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 수양회 때 어떤 모친님이 그랬다 하더라고. 나는 하나님을 용서 못해 그러시더라.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래 하면서 지금 뭐가 안 돼서 그럴까요? 내 원대로 안 돼서.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하고 싸울 때 자기 원대로 안 되니까 막 엄마하고 대두고 싸우잖아요. 부모들은 어떻게 하든 최고로 자식들에게 잘해주려고 하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자식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내 원함을 이루어야 되고 내 원대로 막 우리는 구하고 그것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내 교회 구원받아서 된 게 뭐 있냐 구원받고 더 힘들어졌다 그 구원받은 목적이 육체가 잘되고 좋아지려고 하나님을 이용한 거지 그죠? 예. 그게 이미 복음에서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었던 것은 계속 하나님의 마음과 조율을 하신 거예요. 내가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또 틀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묻고 아 내가 명절에 안 올라갈 거다. 형제들도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나타내기를 좋아하면서 비꼬듯이 올라가서 드러내지 사람 많이 오는데 내 때는 그러니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었을 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는 나만 보면 죽이려고 하는데 아직 내가 그럴 때가 아니다. 난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이제 형제들이 먼저 올라갔고 나중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안 올라가세요? 또 올라가십니다. 그럼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안 올라가시려다가 이제 올라가신 거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올라가라. 올라가도 드러내질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드러내면 또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안 드러내면 아무도 몰라요. 요즘처럼 이렇게 무슨 그 핸드폰이 발달되어 있어갖고 밴드에다가 이 사람이 예수하고 사진 딱 찍어서 올리면 다 알잖아요. 근데 그때는 소문은 듣지만 누가 예수인지 어떤 분인지 말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뭐 몰려다니면서 뭐 이렇게 몰려다니면 뭔데 이렇게 하지만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떤 분이 예수인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용히 계시다가 때가 되니까 또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가르치기를 시작하니까 예수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퍼지겠어요? 안 퍼지겠어요? 퍼집니다. 퍼졌는데 그 가는 중에 잡힌 여자가 잡힐 때 그 소문을 들은 한 사람이 그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들어왔다라는 소문을. 그 사람이 없었으면 어떡해요? 잠깐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냥 데려가서 죽여버리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이 소문을 듣고 잠깐 해서 이렇게 뭐 굿 아이디어를 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그 길을 사망으로 가는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오게 만든 거고 예수님도 올라가려고 안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바꾸셔서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야, 오늘 한 여자가 사단에게 이끌려서 간음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여자가 사람들에게 들키게 되는데 이 여자는 오늘 그 골짜기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는다. 네가 올라가서 나타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럴 때 소문을 들은 사람이 그를 너에게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때 너는 그 사람들의 돌을 다 떨어뜨리게 하고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듣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우연하게 구원을 받는다든지 재수가 좋았다든지 그건 하나님이 없을 때 하는 이야기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서 떨어질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겁니다. 어제 신년사 말씀을 듣는데 사르밧 과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 제가 이 열왕기상 17장을 읽으면 처음에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내가, 자, 하나님이죠.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럼 이미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야, 너, 그, 하나님의 종이 너에게 오면, 하나님의 종이, 이 엘리야가 너에게 오면, 너는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섬겨야 돼. 알았어? 어? 이제 그게 이제 얘기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이 과부는 알고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얘기해놨어. 얘기해놓으면 이렇게 해요? 과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단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딱 주시면 가면 다 준비되어 있겠지. 가서 딱 보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야 이거? 다 준비됐다면서? 네? 여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것도 이 여자가 모르는 거예요. 그 저기 혹시 누가 와서 저기 혹시 기도하는 중에 뭐 하나님이 뭐 보여주신 거 없었어요? 지금 기도하다가 지쳐갖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아니 뭐 누군가가 와서 뭐 얘기 안 했어요? 아무 얘기 안 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거짓말입니까? 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 얘기해놨어요? 얘기했는데 이 여자는 몰라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제 헷갈리는 게 그런 거더라고. 제가 이제 목사님이 그 아버님 돌아가신 간증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감사해서 이제 뜰에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참 돌아가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장례비가 한 5만 원 정도 필요한데 형님은 일본에서 오고 계시는 중이고 기도를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를 보니까 독일에서 왔는데 목사님 말씀을 대하고 감사해서 쭉 글을 쓰고 물질을 보냈어요. 복음 앞에 쓰시라고. 그 물질을 독일 돈이니까 바꿔서 보니까 5만 원하고 몇백 원이 더 남았단 말이죠. 근데 어제 저녁에 5만 원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어제 기도하고 바로 편지 써갖고 올 것 같으면은 오늘 도착해요? 내일 도착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날짜를 딱 봤더니 한 달 전에 보낸 거예요. 독일에서. 제가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거 야, 되게 헷갈리네. 기도해서 보낸 거냐? 아니, 보내놓고 기도하게 한 건가? 뭐야, 그럼 기도하기 전에 보내놓고 기도하게 한 건가, 하나님은? 막 이제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니까, 예? 위에서 보면은 다 보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 우리야 뭐 현재, 미래, 과거가 있지만 하나님도 그게 있겠습니까? 다 한눈에 보이는데 뭐가 과거예요? 예? 뭐가 현재입니까? 예? 어제, 오늘 뭐 그런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와 상관없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 아, 죄를 위하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드려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죄를 없게 할 때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곳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세상 끝이다.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우리 원죄를 가져가고 자범죄는 우리가 이제 날마다 그거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서 씻는다고 하는데, 인간의 시점으로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가 세상 끝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앞이에요? 뒤에요? 예? 앞이죠. 여러분, 세상 밖에서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야, 인간들이 죄를 지었단다. 제 마지막 인간이 누구냐? 전대요? 제가 마지막 인간이 돼요?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전대요? 그럼 이제 마지막 너야? 너 이제 이유 없어? 없습니다. 근데 너 지금까지 오늘 죽냐? 오늘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지은 죄 다 이 사람이 딱 죽고 나서, 그럼 예수님이 다 그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랑 똑같아요. 그럼 그 이후에 자범죄라는 게 뭐 있습니까? 예? 그때 완벽하게 씻은 건데, 우리 시점에서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 그거 다 죽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누가 알겠어요? 예? 예수님 우리 죄를 가져갔는지. 근데 우리 시점에는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오신 그 후손 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씻을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점이 완전 다른 거죠. 그래, 그 과부도 보면은 내가 그로 공개하게 하였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시점으로 생각하냐면 하였다 했으니까 과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돼 있겠구나. 내가 볼 때 돼 있겠구나. 가서 딱 보니까 되긴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고 다르네?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가보면 이 여자는 그 엘리야를 공개했고, 또 이 여자는 공개한 것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이웃까지도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그거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엘리야가 갑니다. 10절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사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엘리야가 물을 가져오라 해놓고 물가지러 가는데 떡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엘리야는 뭘 갖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하게 하였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죽으면 안 돼요. 엘리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큰 비의 소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엘리야가 해야 되거든. 근데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공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도록 해놓은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를. 근데 엘리야가 분명히 가서 물만 구한 게 아니고 떡도 가져와라. 자, 그냥 형편적으로 보면은 야, 이 여자 과부고 아무것도 없고 야, 내가 이런 여자한테 뭘 달라 그래? 미안하게? 차라리 내가 있는 거라도 내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그 말 못하죠. 그 얘기는 뭐야? 인간적으로 이 말을 못한다는 얘기는 그냥 만약에 이 여자가 엘리야를 공개 못하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인간적인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은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공개 못하면 이 여자 죽고 엘리야도 나를 공개해 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같이 죽는 거예요. 엘리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나를 공개하면서 살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 여자가 나를 공개해서 나도 살고 이게 같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12절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12절의 말씀 보면 나는 떡도 없고 통에 가루 조금 있는데 이거 나뭇가지 두엇을 가져다. 이 나뭇가지 두엇. 예? 뭐 큰 불을 떼는 것도 아니고 그 작대기 몇 개 가져가서 불 떼갖고 그냥 요거 조금 있는 거 그거 해먹고 그분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나뭇가지 두엇이라는 말 자체가 힘이 굉장히 없는 말이더라고요. 뭐 장작 몇 개 갖다 놓고 그게 아니고 그냥 나무 가지 두엇으로 조금 떡 해먹고 그 후에는 뭐요? 죽으리라. 이게 인간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자, 이 여자는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벌어먹고 살죠. 계속. 근데 갈수록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기근까지 왔잖아요. 그냥 계속 들고 좀 아끼고 좀 더 아껴서 조금 줄여서 어제보다 양을 더 줄이고 해서 버티고 해서 결론적으로 뭐하냐. 먹고 죽는 순간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하는 부분도 그렇고 내가 하는 것들이 그래요. 남편이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남편 된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 방법으로 살면 계산하지만 200데나리온 떡으로도 부족한 이이다. 아무리 계산해도 그 계산은 부족한 게 나와요. 여기서는 먹으면 뭐 좋아져야 되는데 먹어도 죽는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일이 잘 돼도 망하고 안 돼도 망하고 하나님 없으면 인생에 빛이 없으면 그냥 깜깜한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자, 이 말씀도 잘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그 네 말이 뭡니까? 예? 한 움큼 그거 가지 두어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먹고 죽으리라. 이게 이 여자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그래, 먹고 죽어라. 먹고 죽지만 먼저, 예? 그거 그냥 해, 그렇게 해. 근데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내기로 가져오라.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근데 이렇게 하면은 계산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 조금 있는 거 그냥 한번 먹으면 끝나는 건데 그거를 먼저 이 하나님의 종에게 드리고 그 후에 또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뭐 그 후에는 없는데, 예? 만들 게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진짜, 어? 지만 생각하고, 야, 해도 너무한다. 자, 영적으로 나가면 사람들에게 욕먹을 때가 많아요. 예? 인간적으로 나가면, 막 가져올라 그래도, 아,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애하고 먹어. 아이고, 쟤 마른 것 좀 봐, 불쌍하게. 그 얘기는 뭐예요? 먹고 죽어. 이 얘기잖아요. 좋은 얘기입니까? 어? 그냥 니들끼리 먹고 죽어라. 예? 근데 엘리야는 담대하게, 야, 먼저가 뭐냐? 나한테 갖고 와라. 나에게 말씀이 있다. 무슨 말씀? 하나님이 사르밧에 가면은 그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권귀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다. 네 이 말씀하고 같은 모양으로 삶을 살면은 너는 안 망한다. 네?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말 비인간적이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야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는 말씀이 있어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권귀하게 하였다. 너는 나를 권귀하게 돼 있어. 그래야 내가 살고 나도 살고 이 말씀을 끝까지 내가 전할 수 있고. 근데 말씀대로 안 되면 그 여자가 권귀를 안 해버리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나한테 가져와야 돼. 네? 이게 말씀이야. 먼저 네가 권귀를 해야 돼. 그래야 사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또 좀 글로 적어본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가 저런 걸 맨날 이렇게 읽냐고 할지 몰라도 한 번씩 들어보세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할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살 때 한 번씩 작은 아버지 집에서 미숫가루를 빠서 할머니께 가져오곤 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미숫가루? 예. 네. 그러면은 막 그거 갖고 다니면서 학교 갖고 다니면서 이제 막 맨입에 먹고 그랬잖아요. 미숫가루가 있는 동안 나는 너무 행복했다. 그것을 편지 봉투에 설탕과 같이 넣어 다니며 물도 없이 마른 가루를 입에 누렇게 묻혀가며 캐캐거리며 먹으면서 마냥 즐거웠다.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고 조금 달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큰 아량을 베푸는 양 조금씩 그 입에 털어넣어 주기도 했다. 어떤 마을에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삐쩍 말랐고 그들의 모습에서 아이들에게 느껴지는 생기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 아이들은 하나같이 가운데 서 있는 아이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었다. 가운데 서 있는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생기가 있고 행복해 보였다. 야, 줄 똑바로 서. 안 그러면 안 준다. 그 아이가 말하는 한마디에 질서 없이 손을 벌리고 있던 아이들이 군기가 바짝 든 군인들처럼 순식간에 일렬로 줄을 섰다. 소리를 치던 그 아이는 손에 들고 있는 큰 떡덩이를 조금씩 떼어서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도대체 저 아이가 누구지? 자세히 보니 그 동네에 혼자 사는 과부의 아들이었다. 얼마 전까지 가장 가난하고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소름을 당하던 아이였는데 오늘은 모든 아이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대상이 되어 있다.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그 아이의 손에 들고 있는 큰 떡덩이 때문이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들고 있는 저 떡덩이는 사람이 농사지어서 만들어진 가루로 찐 것이 아니다. 사람이 농사지은 마지막 가루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다 드려졌다. 열왕기상 17장 13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지면에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아이의 어머니인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마지막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렸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끝까지 붙들고 있던 인간의 것을 포기하니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가루가 그 가루통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 과부는 아들을 배불리 먹고 난 다음 이 가루를 싸들고 기근으로 배고파 죽어가는 이웃집 사람들에게 나눠주러 갔고 그 아들은 예전에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아이들 그러나 지금은 배고파서 조롱할 힘도 없는 아이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고 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어제 목사님이 하신 신년사 말씀이죠. 이 떡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침을 튀어가며 이야기하면서 떡을 나눠주고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과부의 아들이 자랑하면서 가루를 퍼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가루가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면서 날마다 자기 생명을 죽음 앞에 퍼줄 수 있는 것은 자기 생명을 퍼낼 때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썩지도 않고 다함이 없는 부활의 새 소망이 가득 차기 때문이다. 왜 나는 그 남은 가루 한 움큼을 드리는 것을 두려워했는가? 새로운 가루가 찰 것을 믿지 않아서고 왜 내가 지금까지 복음 앞에 살면서 나를 지키려고 하고 두려워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의 부활을 믿지 않아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만약 남은 가루 한 움큼뿐이면 진짜 이 한 움큼 드린 이 가장 불쌍한 위치에 서야 되는데 그 한 움큼 드리고 나니까 전혀 다른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이 위에서 그러니까 내가 너로 하는 게 신앙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했는데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제사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복해서 나를 위한 염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겠지 이런 모양으로 나가는 게 인간들 편에서 뭘 자꾸 들고 나가는 거예요. 화살표 방향이 땅에서 위로 돼 있단 말이에요. 신앙은 내가 너로 복주며고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하고 신년사에 그렇죠? 내가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내가는 하나님이고 너는 우리예요.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그렇게 할 거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도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리라. 사람들은 이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신앙의 순서가 있는데 여기서도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먼저 누구를 위해 드려요? 나를 위해서. 그 나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이고 다시 말하면 말씀이에요. 교회고 복음이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 자, 제가 좀 전에 글을 읽었는데 그 과부의 아들이 다른 아이들은 다 맥이 빠져가지고 좀만 줘라 좀만 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은 야, 줄 똑바로 서 안 준다 그러니까 애들 쫙 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진짜 도시락 반찬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어떤 애가 한 명 있는데 얘가 그 역장 아들이에요. 제 이름도 기억해요. 보철이라고. 보철이, 보철이 아니고 이름이 보철이에요. 무슨 보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역장 아들인데 얘가 도시락에 뭘 싸왔냐면 그 이제 그때는 뭐 오뎅이라는 말들 안 쓰고 덴뿌라. 덴뿌라를 싸왔어요. 근데 나는 그걸 처음 먹어봤어요. 덴뿌라를. 예? 그것도 이 덴뿌라의 한쪽을 좀 잘라갖고 조금 줬는데 세상에 덴뿌라를 먹고 나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나. 애들이 걔가 덴뿌라를 싸온 이후부터 걔가 우리 반의 우상이었거든요. 걔 가방 들어주고 막 뭐 해주고 다 했어요. 덴뿌라 하나 먹으려고. 근데 더 충격적인 말은 얘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에 이 덴뿌라가 한 포대 있다는 거예요. 와,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 덴뿌라가 한 포대 있어요. 얼마나 행복할까?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반장이 그때 제가 임시 반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떠들면 떠든 아이 적잖아, 이렇게. 안 적어요, 덴뿌라 하나 받아. 덴뿌라 하나 먹으려고. 적을 일 있어도 막 안 적고. 야, 걔 왜 안 적어? 그러면은 그 조용히 이제 엄청나게 안 적고. 덴뿌라 하나 위력이 이렇게 크더라고. 그래, 이, 그, 과부의 아들이 정말 놀림받고, 에, 뭐, 어? 아빠 없으니까 소름 당하고 그랬을 건데, 기근이 오고 나니까, 아빠가 있든 없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그 종에게 너 사르밧으로 가서 누구에게로 가라. 사르밧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내가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 과부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자비가 이 과부를 향하여 있었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을 공개할 기회를 주셨구나. 예? 이게 막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형제자매님들이 지금 삶이 계속해서 이 과부처럼 아마 가루통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예? 와, 가루통은 어디서 넣어요? 이렇게 위로 넣죠, 이렇게. 예? 넣고, 넣는데 퍼가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계속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한 움큼, 마지막이지, 한 움큼 손으로 이렇게 막 긁어 모아가지고 털털 털어가지고 한 움큼 나오는 거, 이거 남았는데, 이거를 먹어도 죽을 걸. 이제 내 방법으로 살던 마지막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거는 인간이 빻아가지고, 구해서, 아니면 빻아서 가져온 인간의 수단으로 넣은 것은 계속 마이너스가 되면서 한 움큼 남았어요. 근데 이거를 많이 드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한 움큼 드리라는 거죠, 한 움큼. 예?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먹고, 야, 이것만 먹으면 내가 살 수 있어. 그러면은 굉장히 값어치 있는 거지만, 먹고 죽으리다 한 거기 때문에, 그거 뭐 먹으나 마나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배불리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은 것처럼. 배불리 먹고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이방의 빛을 삼는 것처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 먹고 살려고 맨 그러면은 죽어가고요. 그거 있는 거 이제 내가 이걸로 내가 못 살겠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자. 그럴 때 나만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은 그 사르밧에 속한 사람들의 빛이에요. 예? 배고픈 사람들이 그 집에 가루통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뭐 그 돈 주고 팔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건데 계속 나오는데, 아 여기 무슨 댁 일로 와, 빨리 빨리 와, 줄 서갖고 막 퍼주고 퍼주고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예?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행복이 언제 생겨요? 쥐고 있을 때요? 아니요. 이거를 한번 이제 놔야 돼요. 줄어들었잖아요. 계속 늘어나면 쥐고 계시고, 줄어들면 빨리 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형제자매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쥐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예? 아, 결국 헌금 내라는 얘기구나. 예, 맞아요. 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이 만든 것 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으로 사시라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을 던져버리세요. 예? 성경을 찢어버리세요. 그렇게 안 되면. 제가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한번 간증한 것 같은데, 그때 파주에서 그 우리 재정맡은, 서울지역 재정맡은 목사님이 이상준 목사님이었거든요. 목사님 재정을 딱 맡으시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재정을 맡기셨을까? 돈 계산만 하고, 아, 돈, 저기, 막, 누가 어디 얼마 안 냈어요? 빨리 냈어요? 요거 계산하라고 맡겼을까? 아니다. 재정을 맡았으면 재정이 나오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제일 잘 안 나오는 교회를 찾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면서. 포천에서 예배당 지을 때 또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십일조를 안 하고 막 이렇게 되더라.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물질을 내면서 하나님 돕는 부분에 간증들 이렇게 막 하셨어요. 근데 이제 파주를 찾아가셔서 그 말씀을 했는데 우리 강북도 갔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자매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간증을 한번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말씀을 듣고 와서 이 자매님 남편이 한 2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데 맨날 부족한 거예요, 사택에 사시는데. 아들, 딸, 이제 둘 다 링컨 학교 다니죠. 들어가는 돈 많죠. 근데 이번에 이제 딸이 대학을 가는 거예요. 제 딸하고, 그 아들이 대학을 가는데 제 딸하고 나이가 같아요. 등록금을 보니까 408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200만 원 받고 또 뭐 생활비 내고 뭐 또 이자 내고 막 하다 보면 거의 없는데 400만 원을 어디서 마련하냐. 그래서 이제 몇 개월치를 만약에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내서 이렇게 몇 개월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그렇게 할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 계산은 점점 바닥으로 가는 계산이거든요. 그런 계산으로 사는 게. 근데 이 아내 되는 자매님이 남편을 딱 불러갖고 직장 갔다 왔는데, 여보 잠깐 앉아봐. 여러분 이렇게 남편이, 아니 아내가 여보 잠깐 앉아봐 그러면 기분이 막 좋아요, 긴장이 돼요. 네? 여보 잠깐 나 좀 봐 그러면은 나를 보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뭐지? 이제 생각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앉아봐 딱 하더니 심각하게, 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았다. 우리가 사택에 살면서 사실 뭐 돈이 없다고 맨날 그랬지만은 사택에 사니까 먹을 거 부족한 거 없었고 특별하게 부족하게 살지 않았는데 맨날 생각 속에서는 부족했다. 근데 이번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 그래가지고 당신 이번에 월급 받으면 우리가 11조 떼고 다 하나님께 드리자 그런 거예요. 그 형제님이 감사했겠어요? 가슴이 철컹했겠어요? 가슴이 쾅 떨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계산해갖고 지금 이렇게 해서 몇 달 계산해갖고 막 해도 부족한 이단데 이게 무슨 소리야? 어? 근데 또 싫어 그러면은 남자가 쫀쫀하게 믿음도 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냥 끄떡끄떡 했어요. 그러자 우리 자매니까 그 자리에서 전화해가지고 그 11조 떼고 바로 그 남은 물질을 이제 우리 그라시아스 후원금으로 다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돼버렸죠. 월급 나온 공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있고 동생이 있어요. 삼형제인데 제가 잘 알거든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그 형제님이. 제가 강북에 목사로 가고 그 형제님은 집사님으로 있었는데 저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었거든요. 형님도 잘하고 동생도 제가 잘 알아요. 근데 형님하고 동생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좀 이렇게 저가 항공사에 다니면서 돈을 좀 버는데 이제 뭐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으니까 누가 제일 귀엽겠어요? 조카가 제일 귀여운 거예요. 하고 전화가 왔는데 야, 조카 학교에 등록금 어떻게 됐냐? 지금 준비 중인데 아직 부족하다고.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은 거예요. 근데 다음날 카톡이 왔는데, 그래, 그 아들 등록금 408만원은 내가 내줄게. 그리고 이번뿐이다? 하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이번에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된다. 에? 앞으로도 믿음으로 하면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이번뿐이다 하고 그게 그러니까 내가 했을 때는 내 월급 가지고 이건 내고 저건 내고 해서 막 하면은 몇 달 해가지고 이거 해도 부족한데 한 방에 그냥 형님이 이번뿐이다 하고 이제 내준 거예요. 아마 이야기하면 듣는 분들 가운데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잘 맞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자기가 안 해봤으니까. 근데 그렇게 진짜 해본 분들은 우연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야, 하나님 진짜 돕네. 그러니까 간증을 많이 들어도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안 해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그지만 내가 하면 안 될 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네? 분명하면 다 하죠. 우연히 된 거니까 저거는. 어쩌다가 나는 저기 뭐 경품 추천해도 나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야. 믿음의 세계도 그래. 나는 안 돼. 안 되는 놈은 뭘 해도 안 돼. 경품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다 안 돼. 저도 경품 진짜 안 되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진짜 안 돼요. 근데 믿음의 세계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제 마음에서 뭔가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 딸도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제 월급으로 딸을 대학교 보낼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히다는 건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 딸이 이제 턱이 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얘가 수술을 아래 턱을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 비용이 700만 원이 들어간다 하더라고. 야 이거 대학교 졸업하고 그래도 이제 쉴 때 들어가기 전에 이걸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뭘 했겠어요?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예? 물론 내 나름대로 부정한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이회절에 주는 물질들을 내가 막 뭐 이제 한 푼도 안 쓰고 그걸 11조도 안 냈어요. 다 모아가지고 뭐하냐면 우리 딸을 위해서. 근데 이제 그 자매님 간증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자매님 간증을 딱 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속에 있는 성령이 막 불편한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하면서. 제가 어쩐지 내가 막 말씀 앞에 있는데 마음이 이렇게 뭐가 분명치 않고 이렇게 뭐가 껴있는 것처럼 어둡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힘이 없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이거 어둠이구나. 이거 불편해하는구나. 야, 과부가 이거 조금씩 자기 방법으로 사는 것들이 결국 먹고 죽는 건데 내 딸하고 이렇게 하자 죽자는 얘기구나. 그래서 일요일 날 아침에 모아놓은 돈이 상당히 됐어요. 그거를 갖고 나와서 저희 어머니, 제 딸, 그 다음에 제 아내 이렇게 넷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탁자 위에 딱 꺼내서 봉투를 딱 올려놨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아빠가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네 등록금하고 네 턱 수술하는 비용을 준비해 놓은 거야. 근데 아빠가 이걸로 너 턱 수술하고 대학교 가면은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제 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다 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헌금하세요 그러더라. 아빠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날 다 헌금했어요. 헌금했는데 제 딸이 그러면 아빠 제 턱은요 그러더라고. 수술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셔. 해결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해결됐어요. 등록금은 뭐 그냥 국가장학금 528만 원인가 나왔더라고. 그걸로 그냥 다 해결됐고 턱도 진짜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어느 자매님이 중국 가면서 물질 주시고 하면서 다 해결이 됐어요. 만약에 그냥 내가 그걸로 해결했으면 아이 하나님 나한테 일도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서 어려워지고 계속 죽어가면서 하나님 날 버리시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했을 건데 야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네? 뭐 죄 씻어놓은 거 그거 하나는 하나님 인정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구나. 근데 내가 나를 위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공개할 때에 하나님은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예?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살 때 여러분은 그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는 그 삶을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주위를 살릴 수 있는 그 일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거를 가지고 지고 있을 때는 내 자식 하나도 빛을 비춰주지 못하고 같이 죽자 하고 어둠으로 촛불 심지 꺼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해 살 때에 가장 비참해져요. 왜 사람들이 이 가루통 한 움큼을 못 내놓느냐.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을 거다. 비올 때까지. 그 말씀을 믿지 않아서고. 왜 사람들이 복음 앞에 부담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느냐. 부활을 믿지 않아서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없을 때 인간들이 제일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아래에서 통의 가루가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자, 위에서 인간들이 넣는 거는 아래 눌리는 것은 계속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건 묵어요. 예? 아래 거는 묵는다고요. 위에 것만 새롭지. 근데 하나님의 것은 밑에서 올라와요. 퍼내면 퍼내낼수록 계속 새로운 것이 올라옵니다. 이건 사람의 손으로 찧어서 빤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로부터 공급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통, 옛날에 같은 통인데 저 통만 보고 있으면 또 줄었구나, 또 줄었구나. 볼 때마다 줄어있는 걸 보면 소망이 생깁니까? 절망이죠. 볼 때마다 절망이에요. 시간 갈 때마다 절망이에요. 구원받고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흐르면서 더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고 피곤하다, 절망이 막 오는 거예요. 왜냐? 그거 지고 사니까 그런 거죠. 먼저 나와 그것을 나를 위하여 만들고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그 후에 먼저 가져오면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해. 이거밖에 없으니까 먼저 주면 없지. 그러나 분명히 그 후가 있습니다. 그 후를 아는 사람이 있고 물 떠온 하인들은 물 떠오고 난 후를 알아요. 붓고 갖다 준 후를 안다고요. 뭘 압니까? 이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됐는지 누구로 말미암아 됐는지 안 갖다 준 사람은 모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이 너로 내가 너로 우리의 나는 싫은데요? 내가 좋은데요? 그거 이제 의미가 없고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올 한 해는 나를 통해서 이방의 많은 어두운 사람들이 빛으로 비춰지겠구나. 예? 아멘 안 됩니까? 예. 오 목사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무슨 뭐 예? 여기서 나이 많고 그런 얘기 안 하셨죠. 그냥 내가 너로 예? 여기에 하나님이 내가고 너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닌 모든 인간들 다 너예요. 내가 너로 그렇게 하겠다.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너무 감사한 거죠. 아,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은 이 말씀을 품으면 돼요. 아 하나님 이렇게 나를 오늘 한 해 이렇게 만드시겠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이 말씀에 조율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어떻게 오늘 나를 또 빛으로 드러내실까? 나에게 오늘 이방은 또 뭘까? 이방이라는 것은 뭡니까? 물론 이방 다른 나라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모르는 빛이 없는 어두운 그 사람들이 다 이방이고 내 주위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겠어요? 내 속에 있는 빛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길 원하시는구나. 제 마음에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아 사르밧 과부도 이 가루를 보고 살다가 이것을 하나님의 종에게 드리는 거하고 자기가 쥐고 있는 거하고 그 차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 아직도 살고 있는데 이제 그 그래도 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그 후는 없을 줄 알아. 죽고 끝날 줄 알았는데 자기의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어렵거나 힘들 때에 이 말씀을 펴세요. 이 말씀을 펴서 기록된 말씀에서 확인하시고 조율하시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오늘은